오늘 다소 긴 본문입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 서게 되고 이어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의 법정에 섭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 이제 로마로 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 이것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아그리빠뿐 아니라 이 법정에 모인 아그리빠와 또 아그리빠 유대왕,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들, 적어도 한 다섯 명 정도의 천부장이 모였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가이사랴의 높은 고위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이 소송권을 참관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긴 변론을 펼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는 아그리빠 2세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세가 있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1세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AD 44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그리빠 2세는 너무 어렸어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10대였고 이 아그리빠 2세는 그러니까 굉장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가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궁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나이가 훨씬 많죠. 그렇지만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아그리빠 2세를 유대 왕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시키자니 너무 어리고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그 지역 칼키스 왕국이라고 당시에 일컬어지는 그곳에 이제 왕으로 이 아그리빠 2세를 앉혀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AD 53년에 유대 왕으로 그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뭐 레바논이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쪽에 레바논하고 또 갈릴리 지역,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동북 지역인데 이 지역을 주로 다스리는데 여기에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이 없을 듯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사람에게 대제사장 임명권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2세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이제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는데 불타고 그때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이 그 후에 세워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시기에 구약 질서의 마지막 시기를 주관한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헤롯들,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헤롯의 그 다 이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AD 70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100년까지 살았어요. 어디로 갔나 하면 로마로 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 나타나는 이때는 이 사람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1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총독, 유대를 다스릴 총독이 새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이사랴의 총독관저로 이 사람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빠가 누구와 함께 왔다고 얘기를 하나 하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오늘 본문이 25장 13절부터 시작해요. 13절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러죠. 버니게는 누군가 하면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파다하게 이 유대사회에 퍼진 소문은 이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버니게는 사실은 자기의 삼촌이죠. 삼촌인 칼키스 왕국의 거기도 헤롯 왕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죠 먼저. 그리고 나서는 자기 오빠인 아그리빠 2세에게로 와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항상 왜냐하면 아그리빠 2세는 당시에 미혼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온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던 디도,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하고도 연문을 또 남긴 스캔들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새 총독인 베스도를 방문해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골치 아픈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골치 아픈 문제는 바울의 문제인데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왕인 아그리빠 2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럼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그래서 이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러면서 2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이사와 로마법을 반하는 그런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19절을 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유대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면 이건 유대 종교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간섭할 문제도 아니고 가이사에게 상소할 문제도 아닌데 가이사에게 이 사람이 상소했으니까 내가 보고서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지금 베스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하는 이유는 상소할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좋습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또 한 번의 심리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심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여기 보세요. 15장 23절을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왕이니까요.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는 얘기는 왕이 입는 주로 자주색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위험을 갖추고 지금 왕비 사람들 그렇게 여겼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버니게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군이 5명 정도의 천부장이 있을 만큼의 큰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5명의 천부장들이 참석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가이사랴의 지체 높은 사람들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그리빠 2세의 신하들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불려나온 죄수인 바울이 그 한가운데, 이 사람들이 쭉 둘러앉았겠죠? 고관 대작들입니다. 거기에 불려나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도 떨릴만한 상황이죠. 사실 요즘에 본문이 길어가지고 되게 미안하거든요, 애들한테. 성경 봉독을 하는데 좀 떨리거든요, 사실 이런 게. 되게 미안해요.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이제 조금씩 할 건데. 바울이 여기에 끌려나왔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무슨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만든다면 이 장면은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지, 그런 죄수복 유니폼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채찍질 당할 때도 입고 있었으니까 찢어진 옷일 수도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등장을 했을 겁니다. 초라한 몰골입니다. 여러분, 뭐 세수를 매일매일 아침에 했겠어요? 샤워를 하고 나왔겠어요? 뭐 머리를 빗고 나왔겠어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아주 키가 작았고 외모는 호감을 주는 인상은 아니었고 대머리였고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졌고 안짱다리였다고 합니다. 이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2세기 정도에 쓰여진 문헌입니다. 바울은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왕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실 건데 그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보통 입는 토가를 입지 않았습니다. 토가 아시죠? 드레스. 남자들이 입는 드레스. 딱 이렇게 하고 원로원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있잖아요. 토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은 기품과 자신감으로 법정을 압도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멋진 예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나타난 왕과 총독과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레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들 일가의 창시자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다. 그의 아들이며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으며 주님으로부터 여우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아그리빠의 아들 앞에 불려나온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박해하던 이 왕의 가문, 그 마지막 왕 아그리빠 2세 앞에 예수의 길따름이인 바울이 서 있습니다. 먼저 총독 페스토는 피고인 바울과 이 소송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나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아그리빠가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이게 26장 1절인데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내게 허락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였죠. 이때가 59년 AD 59년경인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살, 3살 또는 31살, 2살 그 정도고 바울은 몇 살일까요? 60살 정도 됐습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젊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 성장해왔고 유대교에 충실하게 살아온 자기의 배경을 말한 뒤에 자기가 왜 이 소송권에 휘말리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26장 6절, 7절, 8절인데요. 자 보세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신문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기다리던 것인데 그게 뭐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연설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었고 바라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던 대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붙잡혀와 있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내가 걸려있는 건 어떤 건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변론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수로서의 자기 변론이에요. 근데 죄수로서의 자기 변론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진짜로 살리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실현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죽으면서도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거는 정말 세상을 이게 어지럽히는 놈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찬성 투표를 했고 스데반을 죽인 것을 얘기하겠죠. 또 회당들을 두루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형벌에 그들이 형벌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이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때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26장 11절을 보세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분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받게 했다. 외국 성은 다메섹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심히 격분하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미쳐 날뛰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광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제정신으로 그때의 내 삶을 돌아보니 미쳐 날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흥분해 있었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은 십자가에 죽는 걸 많은 사람이 목격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이거는 세상을 너무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쳐 날뛰었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러던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만났어요. 자기가 그분을 봤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건 환청인가? 환상인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그칠 수 없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자기 회심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22장에 나왔었죠. 여기에 세 번째로 나와요. 회심의 이야기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정오쯤 돼서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13절이에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추는 거는 땅에서 빛이 솟아오르지 않잖아요. 빛은 하늘에서 비추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보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이따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빛이 비추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음성을 듣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기 26장에서만 나오는 추가된 말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인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 가시채는 짐승을 몰기 위해서 끝에 그 가시 같은 것을 해서 이제 아프게 찌르는 거죠. 그럼 가잖아요. 근데 농부가 소를 몰기 위해서 찌르는 것도 그렇지만 가기 싫어가지고 소가 뒷발질로 그 가시채를 자기가 찌르면 어떻게 자기가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니 네가 예수님에게 의미 없이 맞서는 일을 그만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심 사건에 대한 묘사에서 아나니아 바울을 처음에 도와주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 회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주 청중이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이에요. 유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를 아는 사람이고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쭉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의 얘기를 빼죠. 그리고는 직접 화법으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16절부터 18절입니다. 보세요. 말씀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면 바울이 누구에게 보냄받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아요.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복음을 위에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그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바울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 동일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후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에 순종하고 내 신념에 순종한 게 아니고 어디에 순종했다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19절을 보세요.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수동 형태로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본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걸 내가 보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순종의 결과는 뭐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그 열심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슬프게도 이런 열심은 지금도 이 땅에 횡행합니다.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럴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결여하게 되면 그 사람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아무 교회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것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지위가 높은 여러분들과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군대가 자기를 도와줬지만 외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하고 베스도가 소리를 질러 말하는 바람에 이야기는 끝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미쳤다는 표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세속적인 이교도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이 있고 정중하고 내용은 그 확신으로 가득하고 강력하지만 태도는 너무나도 품위가 있는 바울의 변론을 들은 이 베스토는 바울 자신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학문이 너 진짜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정중하게 대답하죠. 25절에 베스토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그립바를 향해서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베스토각하여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유대인의 왕은 이걸 다 이해하는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고 그 증거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이 왕과 위엄을 갖추고 앉은 왕과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루한 복장을 입고 정말 새 집을 짓고 머리가 별로 없었다 그랬으니까 정말 초라한 몰골로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을, 법정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놀랍죠. 죄수였지만 그는 법정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더 계속 말합니다. 아그립바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리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아그립바에게 말할 여지를 주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궁지에 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립바 왕이 유대의 왕으로서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약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겠죠. 넌 우리 왕이 아니라고 저항하겠죠. 바울은 아그립바가 자기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그립바가 피하죠. 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26장 28절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에요.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적은 말로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말이 왜 유명한가 하면요. 킹제임스 성경이 17세기 초에 번역이 된 성경이에요. 영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에요. 여기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우리말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요. 이 대답에서 거의 그리스도인. 아그립바는 진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거의라는 말은 아시죠? 거의 다 갔으면 간 겁니까? 아직 못 간 겁니까? 못 간 겁니다. 거의 다 했어 하면은 다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듣게 된 왕입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관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이 29절이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는 왕과 총독과 고관들의 지위와 권력이 조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세에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박되어 신문을 받고 있는 죄수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과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왕과 그 번이게와 총독과 고관들이 자기가 만난 그분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가지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남으로써 법정은 끝났습니다. 이것만이 왕과 총독과 고관들이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계속 말을 해봤자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치된 판단이 뭐예요? 31절을 보세요. 일어서서 나가면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리고는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하는 말로 이 법정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누가의 법정 내러티브는 이제 끝이 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쉽다. 여러분도 아쉬우세요? 바울이 부주의하게 실수한 것일까요? 조금만 참지. 이렇게 또 경거망동하여서 또 로마 황제한테 상소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전도에 주된 타깃이었지만 아그리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는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와 총독 외에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들은 제3의 인물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는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다 나갔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실망하고 있었을 때 뒷자리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이슬처럼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바다가 쏟아지는 소나기를 흡수하듯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바울은 천국에서 그날 아침에 설교로부터 자란 곡식단들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진짜로 종종 일어나요.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매추 미드라고 하는 분은 26장 28절에 아그리빠의 말을 빌려서 Almost Christian Discovered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래서 설교를 쭉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거죠. 이 말을 우리말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을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느 날, 그날은 오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와요.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실 분은 없는지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베샬롬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지만 평생 교인이었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날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또 들어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참된 회심이 필요합니다. 예외가 없이요. 바울은 26장 18절에서 참된 회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참된 회심은 먼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보죠?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지적인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 내 전 존재적인 인식입니다. 참된 회심은 이런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회심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죠.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끌고 가는 존재가, 나를 결박하여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은유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았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위엄을 갖춘 왕과 번이계와 총독과 고관 대작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사탄의 결박을 끊고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죠. 그게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사랑하고 바라던 그 세상의 모든 대상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심은 죄사함을 가져오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회심의 개인적 차원입니다. 공동체적 차원이 있죠. 그것은 마지막으로 참된 회심은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특권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내가 식구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회심이 있었습니까? 참된 회심이 있었습니까? 참된 회심은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회심은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제 그 김아무개 씨 만나셨나요?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는데요. 말하진 않죠, 우리가. 만나셨나요? 만났습니다. 아니요? 그분 못 만났는데요, 어저께? 마찬가지예요. 만난 사람은 만난 것을 합니다. 만난 사람은 만난 것을 합니다. 바울은 그분을 만난 일을 말하지 않고는 자기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말하지 않고,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나에 대한 변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저는 뭐 결박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저에게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것 말고는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거짓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